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고별사보다 로고스의 고별사라고 했습니다. 로고스, 요한복음에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죠. 그리고 그 로고스는 위로 돌아가실 분입니다. 로고스적 표현, 요한복음 강해의 키워드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로고스의 고별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에 대한 고별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자, 네,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죠. 제자들입니다. 저들이 무사할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출교당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단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로고스 예수님과 그 로고스의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때가 언제 올까요? 내일 옵니다. 오늘 본문 다음 날이 내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시고 내일 잡히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셨으니 말씀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이젠 알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가고,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너희 중에 제자들 중에 몇몇은 박해로 죽을 사람이 있을 거다. 예, 무시무시한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를 제자들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유익하단 말인가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가 오신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뭔데요? 파라클레이트,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가 위로하는 방식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말씀이 참 많지만 이게 대해서 제자들이 소화를 다 못할 것이므로 삼가하십니다. 대신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니까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자기를 못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일 잡혀 죽으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라고 하세요. 애매한 말이죠. 이게 뭔 말입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하죠. 예수님이 죽으실 거니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겠죠. 그러나 너희, 즉 제자들의 근심은 곧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기를 낳은 엄마의 기쁨과 같다고 하죠. 산 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 근심이지만 기쁨이 찾아올 터이니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뭘 구하려고요? 구해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할 것. 그것이 뭘까요? 아마 비유가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실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는데 받아보면 기쁠 것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영역인가요? 아니죠.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왔다가 가신다고 하십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 제자들도 비유가 아니니까 아,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더 이상 묻고 뭐 자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믿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도 그래? 믿느냐? 땡큐. 믿지만은 그러나 나를 홀로 남겨두고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질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칠 거라는 것이죠. 그래, 도망가라. 하지만 내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중에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봐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아니하냐. 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의 고별사를 보고 있습니다. 고별사, 모세도 죽기 전에 고별사를 했죠. 신명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의 관점에서 고별사가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 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없어요. 이것이 참 차이점이고 주목할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고난당할 것이라는 대목, 그 단어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실족할 것이다. 출교당할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환난을 만날 것이다. 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예수님의 죽음과 제자들의 고난을 묶어서 이 고별사에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알면 참 도움이 되는데요. 아포칼립스, 천재지변이나 재난이나 지구 멸망 혹은 전쟁의 실상과 같은 지옥도 등을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영화에 자주 나오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안에 이러한 아포칼립스, 재난, 지옥과 같은 끔찍한 그러한 그림들이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섯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신랑으로부터 나머지 다섯 명은 남겨둠을 당한다라는 비유가 있죠. 달란트를 열개 받았는데 받은 종이 이문을 얼마나 남겼느냐 그걸 체크해가지고 상급을 나눠주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아포칼립스, 재난에 대한 언급은 이런 것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예루살렘 성 혹은 성전의 그 돌벽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전쟁이죠. 난리와 소문과 기근과 혹은 지진과 환란이나 뭐 실족한다는 것, 넘어진다는 것이죠. 불법이라든지, 거짓 메시아가 나타난다든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들어선다든지, 혹은 아기를 뵌 임산부가 화를 당할 것이라든지, 혹은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이다.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이 추락할 것이다. 이게 모두 아포칼립스, 재난 이야기입니다. 아포칼립스로 가장 유명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의 책 제목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 아포칼립스는 한국말로 계시이지만 영어로는 Revelation입니다. Reveal, 드러낸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재난과 연결이 잘안 되는 번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아포칼립스를. 이 아포칼립스를 쪼개면 아포가 있고 칼립스가 있는데 아포는 away from이라는 것이죠. 멀리 떨어진다는 것이고 칼립스는 cover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버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었으면 옷을 벗으면 빨가벗는다는 느낌이죠. 그림이죠. 그러니까 빨가벗으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사람이 빨가벗는 것을 언제 빨가벗습니까? 강제로? 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입니다. 이것이 아포칼립스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번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낸다. 나타낸다. 이거 좋은 뜻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치부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미 본진인 수도 예루살렘 성이 모두 함락되었다는 것이죠. 폐허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폐허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역사이기도 하거니와 앞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를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과거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슬퍼하는 노래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시면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오늘 8월 7일인데요. 마침 이날이 예루살렘 함락을 슬퍼하고 금식하는 유대인들의 기념일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경술국치일이죠. 오늘 요한복음 16장 본문 말씀이 이 절기와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심, 즉 죽으심, 그리고 제자들이 잡혀 고난당하고 죽임까지 당할 재난을 미리 하시는 말씀을 고별사 스타일로 말씀하셨다고 했죠. 국가 재난이를 가장 뼈저리게 경험 중인 나라는 단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인데요. 또 질병으로 가져다 와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락다운 기간, 이거 재난이죠.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인플레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나 서울이나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거리가 텅텅 비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짐과 같은 국가 재난일, 경술국치일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고별사, 지금 떠나볼 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보리라.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전환의 약속 말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두 선지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이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양극단이에요. 먼저 파멸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소망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을 예배 시작할 때 오늘 제가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비판, 이렇게 통렬할 수가 없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1장 15절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루살렘은 너무나 죄가 많아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완전 운명입니다. 1장 21절 이사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루살렘은 그 존귀했던 지위와 그 가치를 저버렸다 라고 통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렇지만 우리의 이사야는 2장부터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화의 비전을 논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사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리라.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비전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네, 이쯤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의 선지자, 소망의 시인 같아요. 예루살렘의 파멸을 선포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고 새 시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이 훨씬 더 큰 비전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라의 국치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파멸을 실제로 본 사람은 바로 나 자신 예레미야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다른 선지자처럼 말로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실제 그 파멸 중에, 예루살렘의 멸망 중에 같이 그 경험을 겪고 살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에서 파생된 비슷한 이름이 제레미야드라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비탄, 우는 소리, 하소연, 슬픈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픈 운명, 파멸의 예언자였습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과 똑같은 에너지로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스라엘 파멸의 저주의 멸망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은 것처럼 그러한 에너지로 새로 세우겠다는 비전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낮에는 해를 주시고 밤에는 별과 달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법도라고 했어요. 혹은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법도,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역시 그 존재조차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대 백성은 영원한 백성으로 남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남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파멸에 관한 극도의 예언을 한 우리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서 희망의, 최고의 희망을 내뱉는 선지자, 예언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야훼께서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레위기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보다 훨씬 이전 글입니다.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이 땅에 있을 때를 알고 있었어요. 즉 포로로 잡혀갈 때를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서 희망으로 이미 기록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또 다른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일을 지키자. 그 금식이 그런데 변화해서 우리나라 민족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아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에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이런 소망에 찬 이야기를 온 세상에 줄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 온 지구상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 되찾을 수 있어. 파괴된 것은 재건될 수 있어. 사라진 것들 언젠가 돌아올 것이야. 그때가 반드시 올 거야. 이러한 개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파멸을 보고 멸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그 시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것도 보시고 역사의 지평선 넘어서 희망을 봤다는 것이죠. 파괴될 이곳, 혹은 이미 파괴된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건할 그곳, 재건될 그곳, 재건한 그곳, 새로운 예루살렘, 그 가는 그길 있음을 예수님은 보았고 알았습니다. 놀라운 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니까, 이스라엘의 국치일이니까, 이스라엘 그 성전의 통곡의 벽 뉴스에 보셨을 것입니다. 1967년 6.1 전쟁 이후 통곡의 벽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통곡의 벽을 포함한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슬림이 점령한 그러한 흔적 때문에 골든 돔이 있지만 그 자리가 성전이 있었던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 찍히고 비디오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터, 2000년 전에도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대인들이 도망가면서 그 산, 감람산에서 폐허가 된 성전을 내려받지 않았겠습니까? 울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967년까지 200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200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예,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절대로 희망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희망을 자신들이 되돌려 줘야 한다라는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 137편에 기억과 잊는다라는 그 관련되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결코 잊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제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걸 해석을 하면은 예루살렘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는데 마치 내가 오른손으로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칠수 있는 그 솜씨마저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야 라는 것이죠. 절대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되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과 성전 내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소망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 그림, 즉 소망은 예루살렘의 폐허를 재건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소망의 불씨를 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유대인들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의 고별사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국치일과 같은 그런 사건에서 배우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고 온 세상, 이 세상이 당장 필요로 하는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것 되찾을 수 있어. 파괴되었던 것 재건할 수 있어.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잃은 것들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망가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절, 4절, 33절만 읽으면 쉽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기억하기도 편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하려 함이니라는 단어가 똑같이 세번 나옵니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알수 있겠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생각과도 똑같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당시 이미 성전은 무너졌겠죠. 그래서 잡혀가는 그 아포칼립스, 벌거벗고 잡혀가는 그 수치스러움, 그 코스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멸망이요, 파멸의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30년 후 혹은 40년 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이 로마 티토 장군에게 파멸을 당하는 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거 보고 계세요. 그러나 그 다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그 예수님의 비전은 이사야 예레미야의 비전을 다시 되풀이 하시는 것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블랙 비전에서 즉 블랙 비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비전이겠죠. 화이트 비전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블랙 비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화이트 비전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국치일을 그리고 대한민국도 국치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가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때를 당하면 아포칼립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Uncover, 허벅지에 가렸던 부분이 드러내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 허벅지가 드러난 부분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잡혀 죽으실 때인데 오늘 고별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별사 가운데 우리의 실족되고 환난 가운데 잡혀 죽을 것과 같은 아포칼립스가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기쁨이 되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아포칼립스 재난의 시대에 그 너머를 바라보는 소망 믿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